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계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고 또한 첫사람 아담에게 요구하신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주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였담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우리 영적 지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흐트러지지 않은 채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 안에 나타나는 각종 규정들, 오늘 말하면 시민법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고상함 앞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지요. 도대체 이 세상 어느 법에 남자가 결혼하면 1년 동안 군대에도 징집당하지 않고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법이 있으며 이 세상 어느 나라 법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전당을 잡을 때 거독과 맷돌의 윗작은 전당 잡지 말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어느 나라 법에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을 잡을 때 저당을 잡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지 않고 오히려 전당물을 내어줘야만 되는 그 사람이 주도권을 가져서 전당물을 잡을 때 들어가지 말고 그 채무자가 전당물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이런 법이 세상 어느 법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고상함 또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따라서 이런 법을 주실 때 단순히 머리를 끄덕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정말 탁월하구나 하는 이런 정도로 반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법 조문들을 단순한 하나의 조문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적 삶에서 반영하라고 하는 요구로 알아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치장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야 돼요. 일반적 상식이나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유교 가르침 아니면 철학과 같은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려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듬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노라면 야 정말 우리가 도대체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한계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지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지켜야 되기 때문이다 하는 앞서간 우리 종교교육자들의 율법 예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지킬 수 있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적어도 목표를 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14절 이하의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같은 동족이든지 아니면 이방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빈궁한, 공궁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 그들을 억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고용주나 혹은 가진 사람들이 피고용인을 학대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래서 일은 지나치게 시키면서도 임금은 박하게 주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항상 사회에서 이런저런 다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주는 작은 임금을 주고 노동력은 많이 착취하려고 하고 또 노동자들은 적게 일하면서 돈은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하지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정말 실력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왜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는가? 그것은 첫째로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적어도 내가 최고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평균은 된다. 그죠? 그런데 모두가 다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러나 나보다 나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낫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학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학대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과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탐심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탐심이 결국은 이런 악수를 두게 되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16세기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면서 무역이 많이 성행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항로들이 개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이전에는 그렇게 많은 부자들은 없었는데 이처럼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소득이 많이 늘어나서 많은 부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무역의 질서가 잡혀지면서 세워지게 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당시에 부유한 상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곡물값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 곡물을 풀지 않고 창고를 폐쇄하는 일들이 이미 16세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당시의 사회상을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탐욕과 범죄만이 가득한 지옥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루터는 수례를 했고 칼뱅은 당시 상인들의 인생을 묘사할 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직껏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기발한 책략과 속임수와 교활함들로 가득 충만한 매춘부의 인생과 매우 닮았다라고 기록에 남겨놓았습니다. 이처럼 사업을 하게 되어지고 사고파는 일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전보다는 더 많은 부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이 많은 부자들이 고용주가 탐심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은 물질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비고용인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이런 자들을 절대로 학대하지 말라, 그들을 억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품삯이 있다면 해가 진 후에 끌지 말고 반드시 그에게 지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갖는 품삯의 의미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몇달 아니 몇년 동안 먹고 살 것이 있는 사람은 오늘 내가 받아야 될 품삯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러나 그날 그날 번 돈으로 생존하는 사람에게 당일 받는 품삯은 자신의 생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품꾼이 가족을 많이 거느리고 있다면 그 품꾼 한 사람의 생존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딸려있는 식구들의 생존까지 딸려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품꾼이 자신이 일을 하면 그 일을 행한 대가를 그 당일로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요즘에는 보통 하루 품삯을 받지 않고 보통 월급을 받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월급 봉투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것까지 율법에다가 기록해 놓으셨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런 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어기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자율권에 맡겨 놓지 아니하시고 율법 규정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게 되고 억눌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국가가 개입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기관에서 개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대로 지난 주간에 지자체에서 만든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합법 판결을 내렸죠. 지자체에서 대형마트들 의무 휴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이 대형마트들이 소송을 걸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뭐 24시간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벌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가 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제소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은 정당하다. 지자체 결정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합법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판정들이 내리고 내려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는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집사가 있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랠 만한 그런 실력이 없어요. 사실은 본인이 아프면 아프고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도 영적인 실력이에요. 그것을 감추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스스로 드러낼 만한 그런 영적인 상태를 다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집사님들이 돌아보면서 그 필요를 실제로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각종 규정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 죄인의 비참함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뭘로 보시고 도대체 이런 규정까지 만들어 놓았는가라고 항변하지 말아야 돼요. 아모스서나 미가서를 읽어보시면 당시 부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 그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목 상권은 늘 죽고 기업에서 내몰리고 40 중반, 50대 되면 나와가지고 새롭게 창업을 하지만 10명이 창업하면 한 사람 아니라 두 사람 정도 될까? 그 다음에는 다문 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진 사람들은 갖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무관심, 무감각 자체가 죄라고 말해요. 아무 마음이 없는 거지요. 내 가족이 그냥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되고 내 아이가 이번에 대기업에 취업만 하면 그건 단 거예요. 전혀 옆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말 못할 어떤 사정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지 않다고 하면 그 자체가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정들을 헤아려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내 밑에서 일을 했을 때는 당연히 그 필요를 충분히 채워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빈곤에 찬 일꾼이 자기 고용주를 여호와께 고소하게 될 것이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3절 말씀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13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일 경우에 해질 때 겉옷을 돌려주면 그 가난한 자가 그 옷을 입고 자면서 야, 참 그 채권자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 그리고 그럼에도 겉옷도 나한테 그냥 돌려준 사람 이 사람의 사려 깊음과 그분의 친절함을 인해서 아마 그 채권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만약에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학대하고 임금을 체불하게 되어지면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그에게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정법에 따르면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기본적으로 성경은 우리를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통하고 그들과 삶을 나누고 그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채워주는 것 자체가 신자의 삶의 의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저렇게 부자로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지지리도 못 살게 만드셨는가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부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난하게 하시는지 왜 어떤 사람은 돈 천 원이 없어서 하루를 라면 한 봉지도 라면 하나도 끓여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그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진 자가 가난하고 없는 자들의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가진 자가, 있는 자가 그 연약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 관심이 우리의 관심의 목록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끌어모으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도 체불하게 되는 거죠. 칼뱅은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들을 일컬어 고혈을 빠는 자요 가장 악질적인 살인마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해서 번 부자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한 일꾼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야고보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관용과 너그러움의 자세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아니하므로 여러분들 밑에서 일했던 분들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호소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호소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랄지라도 그들의 신음과 부르짖음과 탄식 자체를 하나님께 대한 호소로 들으신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탐심이 이런 죄들을 짓도록 만든다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했으니 신자는 어떤 것에도 과도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보통 욕심이 지나칠 때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잘 제대로 계획성 있게 잘 사용을 해도 먹고 사는 일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더 큰 이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부자 심리를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목숨이 물질보다 더 귀하지요. 그런데 때로는 물질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거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질은 그야말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리고 힘든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범죄한 당사자에게 행해져야 된다라는 규정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부당했습니다. 잔인할 만큼 보복적이었어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은 당신이 10 정도 나한테 피해를 줬으면 10 정도 갚아줘야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보통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10 정도 피해를 입으면요. 한 50 정도 갚아줘 버리잖아요.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잦았는가 하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입은 만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상대를 보복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 살해되었을 경우에 그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지게 되어지면 모든 가족들에게까지 잔인한 복수가 행해진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그 사람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가족들, 친척들까지 다 죽이는 무자비한 복수극들이 자행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건축을 시공하는 사람이 만약에 공사를 잘못해서 집주인의 아들이 죽게 되면 부실 공사를 한 건축주의 그 아들만이 아니라 그 사람까지 다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이런 피해 복수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법을 어겼다고 무지한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자녀가 지은 죄 때문에 무지한 부모가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죄를 범했으면 그 죄를 범한 대가를 자신이 치러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체로서 자신의 죄를 책임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지게 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 권리가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이 잘못할 때 여러분이 어떤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면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함께 절친한 친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함께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죄에 대한 책임은 죄를 지은 그 당사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책임을 범죄한 사람의 부모나 혹은 가족들에게 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탓을 하거나 상황 탓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못 배운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사실들을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은 내 죄요, 내 잘못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개체로만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연대 책임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좋은 예가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 나타납니다.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3,4대까지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을 절대로 개체로만 다루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고 연대 책임의 원리를 따라 다루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원칙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체로도 존재하지만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창세기 2장에서 드러내셨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따로따로 만드셨죠. 그렇죠? 그러나 하와를 지을 때 아담과 동일한 방식,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동일한 방식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것이죠? 둘은 사실은 한 본질이다. 하나다라는 사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두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인류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원리가 두 사람에게만 적용되었지 사실은 이 두 사람은 온 인류의 대표죠. 따라서 우리가 다 각자 이렇게 개체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라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둘을 하나 되게 하신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그리고 형제는 더불어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격이 다 다르긴 하지만 온 인류는 기본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 16절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죄로 인해서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규정은 사형이라고 하는 극형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가 대신 죽거나 또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이 대신 죽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 때문에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율의 조처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할 때마다 모든 잘못을 다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하면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우리 모든 인류는 이미 다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따라서 이런 면에서 이 법은 우리를 향한 궁휼의 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 연대 책임과 개체 원리, 연대 책임의 원리와 또 개체 원리가 이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하나의 원리로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잘못한 그것 때문에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교인 전체를 벌줄 수는 없죠, 또. 이런 참 복잡한 어려움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를 읽어보시면 아간 같은 경우에 아간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친지들까지 심지어 그들이 키우고 있었던 그런 가축들까지 다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다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원칙으로만 다루지 아니하시죠. 그렇죠? 때로는 개개인의 책임 추궁의 원리를 따라서 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원리가 성경에 드러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라자손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라가 반역해서 고라자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다 진멸을 당했죠.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시면 고라자손의 시가 있어요. 그 말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대 책임을 지고 멸망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를 완전히 다 말려버렸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해서 부자지간이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식은 서로 다른 사람이고 부자지간이 그렇게 친밀하다 할지라도 아비가 자식을 근본적으로 바르게 할 능력도 없고 자식도 아버지를 바로잡을 능력도 없어요. 따라서 부모의 잘못 때문에 자식이 죽거나 자식의 잘못 때문에 부모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런 예가 실제로 실행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사의 부친 요아스는 신복들이 모반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때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왕에 오른 다음에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는데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열왕기하 14장 6절에 말씀하고 이런 행위를 염두에 두고 열왕기자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는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성경에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하신 바로 그 말씀 오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라는 바로 그 말씀에 따라 실행에 옮겼다는 것을 열왕기자가 말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대 책임의 원리와 각 개인의 책임충의 원리를 잘 파악해서 어떤 때 이런 일들을 정해야 될 것인지 지혜롭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까지는 약한 자를 보호하는 보호 규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객이나 고아와 과부 이들은 어떤 공동체에 있었든지 간에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갈 힘을 갖지 못한 자들의 대표로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남편이요, 그 다음에 집 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오시는 분이죠. 그분은 항상 연약한 자의 인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런 연약한 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게 되어지면 가까운 친척이 그 과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꾸밀 수 있죠.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고아도 마찬가지죠. 사례를 분별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죽었는데 그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될지 고아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을 스스로 변론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일도 힘겨운데 그들을 억울하게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은지요. 그래서 법도 뭐라고 말하지요? 가진 자들의 법이라고 말하지요. 항상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피를 채워주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남편 없는 과부들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모욕과 멸시를 당하기가 일쑤고 노숙자들, 고아들 역시 무시를 당합니다. 여러분들 노숙자들에게 함부로 대하시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에게 뭘 달라고 할 때 공손하게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만큼 대접을 하십시오. 오늘날에 또 어떤 일들이 많은가 하면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제가 지난 주일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부모님도 없고 이런 아이들을 인신매매해가지고 장기를 적출해서 팔려고 하는 그런 일당들이 10명 이상 이렇게 색출되어서 고소당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사회가 정말 잔인한 사회인지요. 신자의 경건은 예배를 드릴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으로, 그리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으로 경건이 드러난다고 말했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런 각종 규정들은 우리의 실천적인 경건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한병수 목사님의 특강을 듣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왜 주셨다고요? 경건을 의도하고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주신 책이에요. 단순한 조문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은 힘없고 또 소외된 이웃들을 실제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교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이하에는 가난자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려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규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밭에서 곡식을 베서 단으로 묶지요? 그랬다가 그 단, 여기 무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 무슬 잃어버렸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취하지 말라, 다시 가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감람 열매를 수확할 때 그 나무에 있는 열매를 다 따서는 안 되고 빈궁한 사람들 위해서 일부 남겨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풍습들이 있긴 하지요. 그게 뭡니까? 까치밥이라고 해서 남겨놓잖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말 그대로 까치밥이죠. 사람 밥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실제로 채워주는 조처가 없는데 율법에는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을 거둘 때나 감람 열매를 딸 때나 포도나무를 딸 때 역시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결실의 기쁨을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되고 그들과 함께 누려야 된다. 그 기쁨을 자기 혼자만 만끽한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재미를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지요?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배려를 하고 계십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의 연약함과 양심을 배려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네바 도시에 대해서 쓴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제네바 시가 1557년 11월에 기록한 회의록이 있는데 그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그때 제네바 군대의 위험을 한번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국군의 날 행사 때 열병식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 무장한 군인들을 동원해서 열병식을 하기로 계획을 했었다가 그 의회가 그 명령을 취소한 일이 그 의회록에 나타나요. 왜 그러면 그것을 취소했는가? 그 이유를 적어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네바에 거주했던 당시 외국인의 수가 시민의 수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들이 제네바로 모여들어가지고 그 제네바 본래 시민보다 난민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열병식을 하면 그 이주민들에게, 그 피난민들에게 지나친 자만심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열병식을 하기로 계획했다가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의 역함과 그 어려움을 헤아리는 그 배려는 마음이 당시 그들에게 있었다. 그 제네바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1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가운데 사랑 가운데 행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지고 복되고 형통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사랑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죠. 사랑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보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손을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또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를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고 말씀하고 있죠. 또 그 내용을 또 어디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에서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저는 19절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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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조건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조건들을 볼 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죠? 과연 이런 조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조건들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하면 과연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은 어떤 조건을 지켜야 조건을 충족해야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이라고 이야기해서 마치 조건을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는 언젠가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율법 규정들이 조건적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은혜 언약에 조건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조건을 누가 다 이루셨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이죠.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하죠. 그런데 은혜는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조건들이 주어지게 될 때 이런 조건을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조건을 내거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선행과 공로를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조건문의 형태로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이죠. 사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건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편에서 조건을 준수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조건도 하나님이 충족시켜 주시면서도 복을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난자들 위한 율법 규정을 하나님의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복을 더 충족히 누리기 위해서 이 규정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규정은 유효해요. 우리가 다 농사를 짓지 않아서 곡식단을 일부 남겨둬야 된다는 이런 규정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내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내가 번 돈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주신 분깃이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수입의 한 부분을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70억 정도 되죠. 그런데 10억 이상의 사람이 절대 빈곤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해마다 4천만 명의 사람이 기아와 관련된 질병으로 죽고 제3세계에서는 매일 4만 명이 굶어 죽는다라고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잘 먹어서 운동을 해야만 살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수입 중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주신 그 분기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재정계획 안에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채워주는 용도로 얼마간의 재정을 사용하는 그 품목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혼부부 성형부를 할 때마다 항상 그 사실을 강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 헌금 이외에 구제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고 그들의 피를 채워줘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칼뱅이 그 당시에 무역이 발달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한 개인의 인격이나 관대함만으로는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뭘 만드는가 하면 우리로 말하면 이 구제기관을 만든 거예요. 우리 한 개인의 인격과 관대함만으로 기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적십자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구제기관들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집사가 왜 세워져 있느냐, 왜 집사직분이냐 하면 바로 이런 필요들을 채워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1541년에 칼뱅이 교회 법을 만들었는데 거기 그 법에 어떤 내용이 나타난가 하면 제네바 시립병원에 대한 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병원은, 이 제네바 시립병원은 일할 수 없는 병자, 노인들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그 병원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빈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 놓도록 했고 그 다음에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소를 따로 갖추도록 했던 거예요. 그게 1541년도에 있었던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당시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시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처럼 개혁된 도시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단순히 교회 하나만 잘 서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교육과 구제와 모든 사회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요. 우리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시죠. 벌써 1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때 선장들과 선원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가 무관심하고 대다수가 그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도 그래서 무위탁 노인들이 죽었는데 1년 때로는 몇 개월 지나서 그 시신이 발견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들을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가면 갈수록 구제금을 올리는 것이고 사실은 구제금을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 제가 앞서 18절과 22절을 읽었습니다. 18절과 22절에 공통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도 애굽에서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올바른 방향, 올바른 곳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도 그와 같은 존재에 있었다. 우리들도 애굽의 종이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지요? 너희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이요. 구속받았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너희가 가는 사람을 돌아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삶의 윤리와 성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대속의 은혜 자체가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또 도덕윤리적으로 수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이런 사실의 근거에서 많은 명령들이 나타나지요. 그 명령들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그런 명령들입니다. 흔히 뭐라고 말하지요? 직설법과 명령법이라고 말하는데 직설법은 뭡니까?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명령법은 뭐죠?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합당하게 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어리고 힘든 이웃들의 피를 채워줘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후의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의지로 한번 지켜보려고 노력해보세요. 100이면 100번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이 사랑의 강건하심의 은혜를 입어서만 율법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시도를 다 내려놓고 순간순간마다 위로 더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덧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다운 삶의 의무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돌아봄의 일들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야 되고 어리고 힘든 사람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고 한 사람은 죽겠다 그러는데 아무도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서로 실제로 돌아보는 그런 돌아봄들을 통해서 하나 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제로 지켜가는 우리 현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몸 되게 하시고 한몸 가운데 불러오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교제 관계 안으로 저희들을 불러들여 주셨습니다. 이런 교제 관계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은 생존할 수 있으며 우리 육신의 목숨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내가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더 큰 교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주께서 부한자들에게 불을 많이 주시는 이유는 그들의 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채워주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분기 가운데 가난한 자들의 피를 채우기 위한 분기시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주님의 가르침들을 잘 깨달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교회를 이룰 수 없으며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내용을 드러낼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가장 중한 가장 참으로 가치 있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저희가 깊이 깨달아서 이 사랑으로 서로의 피를 채워주고 이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의 피를 채워주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 가운데 베풀고자 하셨던 그 부유한 복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도 함께 경험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영광과 아름다움과 신자의 그 성품의 고상함이 하나님의 교회 모습을 통해서 잘 드러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조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대적 결핍 가운데 빠져서 갖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지만 정작 그들의 피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를 알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기억하고 약함을 볼 때마다 무관심하고 무심코 지나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피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신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